세계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 오늘 중국에 도착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두 정상이 동계올림픽 개막 참석에 앞서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보도했지만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면 정상회담은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두 정상은 인권과 타이완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둘러싼 서방 측의 압박에 따른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유리 우사쿠프 러시아 대통령궁 외교 담당 보좌관은 지난 22일 전화회견에서 양국이 국제 문제에 관한 공동성명을 계획하고 있다며 국제 안보와 기타 문제들에 대한 공동인식을 반영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 밖에 양국 관리들은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이 무역, 에너지와 기타 분야에서 수십여 건의 합의를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테드로스 아드하눔 게브리에수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 다렌탕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들도 어제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이 개막식에 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 이른바 외교적 보이콧을 취한 가운데 우즈베키스탄, 세르비아 등 25개 나라 정부 대표단이 개막식에 참석합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반대하는 인권단체들이 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는 오늘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 주도자들은 일본 NHK 방송에 200여 인권단체들이 미국과 인도, 스위스 등 전 세계 65개 지역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위스 로잔에서는 어제 유럽에 거주하는 티베트인 약 500여 명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본부 앞에서 중국의 동계올림픽 개최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같은 날 미국 뉴욕의 중국 영사관 앞에서는 약 150명의 시위대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 홍콩, 티벳 자치구에서 자행되는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며 올림픽 개최에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2022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인권이 없으면 경기도 없다 등의 표만을 들고 자유가 없으면 올림픽도 없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약 1km 가도행진을 벌였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시리아 북서부에서 미군 특수부대가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 조직 IS의 수장인 아미르 무함마드 사이드 압달 라만 알 마울라를 사살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미 국방부가 터키 국경 인근 시리아 이들리브주 아트네에서 대규모 대테러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힌 지 수시간 뒤에 나왔습니다. 아부 이브라힘 알하시미, 알쿠라이시로도 불리는 알마울라는 지난 2019년 아부 바르크 알바그다디가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 사살되면서 IS 수장직을 승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알마울라가 전 세계 ISIS와 연계한 테러 조직을 관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가 최근 시리아 내 IS 테러 조직원을 수감한 시설에 잔혹한 공격을 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작전은 그들이 어디에 숨으려 하든지 테러 조직의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미국의 영향력과 역량에 대한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케네스 맥킨지 미 중부사령관도 알마울라 제거로 IS의 자금 조달에도 차질이 생겼다며 중대한 타격을 입혔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국 관리들은 이번 작전이 시리아와 이라크 내 8천에서 16천여 명의 IS 조직원들의 사기를 더욱 크게 꺾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어제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터키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중재역을 막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연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대화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터키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정상회담이나 실무회담을 중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이지만 최근 러시아산 무기를 구입하는 한편 경제적으로도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미국의 반대에도 러시아제 S-400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터키에 대한 F-35 전투기 판매를 불허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4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동맹과 파트너는 물론 UN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군당국이 일본, 호주와 실시 중인 연합공중훈련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이례적으로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호주가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곳에 따라 구름 많고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28도에서 영하 9도, 낮 최고 영하 17도에서 영상 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동맹과 파트너는 물론 UN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미친다면서 다른 나라들도 이런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계속적인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continuing and we have continued to be in touch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on
프라이스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을 중단하기 위해 미국이 어떤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BOE의 질문에 지난달 미국이 북한 국적자 등을 겨냥한 8건의 독자 제재를 가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우리는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에 대해 동맹과 파트너 그리고 UN과 계속 접촉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일본, 한국 측과 이 문제에 대해 대화하고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UN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이 제기하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도전과 위협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밝힌 사실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또 다른 중요한 도구라며 우리가 분명히 밝힌 것처럼 우리는 적대적인 의도가 없고 외교에 열려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But all the while, another important tool is our diplomatic efforts. And right now, even as
그러면서 아직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촉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가 계속해서 한국과 일본, 다른 파트너들, 그리고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동맹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건 막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최근 북한을 규탄하는 미국 등의 공동 성명에 일부 나라들이 불참한 데 대한 BOE의 질문에 대해서도 답했습니다.
I would leave it to individual countries to describe their decision to sign on or not to various
북한의 도전에 대응해 나온 여러 다자간 성명에 서명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결정은 개별 국가에 맡긴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발표된 공동 성명에는 미국 등 일부 안보리 이사국과 더불어 비이사국인 일본 등이 참여했지만 같은 비이사국인 한국은 불참했고 안보리 이사국이면서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노르웨이와 멕시코, 인도도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영내 배치된 미군이나 영내 동맹뿐 아니라 그 너머에도 위협을 제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그들의 도발은 광범위하게 불안정하다며 우리는 전 세계 국가들이 이런 우려를 공유한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 방식이 이전 행정부와 여러 면에서 구별된다며 그중 하나는 파트너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최우선 목표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맹과 파트너 등 광범위한 나라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군당국이 일본, 호주와 실시 중인 연합공중훈련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이례적으로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세 나라의 전투태세와 공중전 능력을 향상하겠다면서 북한 등의 군사행동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혀 주목됩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미국과 일본, 호주 공군이 참여한 가운데 2일 시작된 콤노스 연합공중훈련이 북한 등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 공보실은 2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실시한 3국 연합훈련이 북한 억제에 어떤 도움을 주냐는 부유의의 질의에 이 훈련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추진하는 최종 상태는 국제적 규범이 보호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모든 영역에 걸쳐 정기적으로 작전을 펼치고 북한을 비롯한 어떤 잠재적인 적대국들도 군사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통합된 연합체라고 답했습니다. 동맹과 군사훈련을 하거나 군사력 공조를 확인할 때 원칙적으로 상대 국가를 명시하지 않는 미국 군 당국이 3국 야외기동훈련에서 한국이 빠진 미국, 일본, 호주 공군 간의 연합공중훈련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이례적으로 북한 등의 군사행동을 공개 거론해 주목됩니다. 공보실은 콤노스 훈련은 동맹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역내 안보를 지원하는 데 있어 상호 운용성을 향상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콤노스 훈련 임무와 관련해 3국 야외기동훈련 FTX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전투준비태세를 증진하고 공중전에서의 전술과 기술, 절차를 조율하는 데 집중하면서 미국 공군과 호주 왕립공군, 일본 공중자위대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난구호 작전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향하는 3국이 역량을 강화하고 조정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2,500명 이상의 미 공군과 해병대, 약 1,000명의 일본 항공자위대와 호주 왕립공군이 함께 훈련을 하며 30개가 넘는 부대에서 약 130대의 항공기가 참여합니다. 한국은 지난 2020년 실시된 콤노스 훈련에 수송기 2대와 30여 명의 병력을 파견했는데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지난달 27일 보도자료에서 올해는 3국 외에 추가로 8개국에서 국제 참관국 프로그램에 16명의 장교를 파견할 것이라고만 기술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군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이 2020년에 이어 올해도 인도 지원 부문에 참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1일 보도자료에서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군사령관과 폴 라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달 29일 북한의 가장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일본과 한국 당국자들과 각각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령관들은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 본토 방어에 대한 의지와 역내 평화와 안정수호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BOE 뉴스 박동정입니다.
호주가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는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미국, 한국과의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리스 페인 호주 외교장관이 3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페인 장관은 호주 정부는 지난달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는 행태를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며 안정되고 안전하며 규칙에 기반을 둔 인평양 지역에서 국제와 영내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대화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며 호주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미국, 한국과의 의미 있는 대화에 지속적으로 나설 것을 또다시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30일은 자강도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는 등 지난 1월 한 달간 모두 7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페인 장관은 호주가 대북 제재 이행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페인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와 다른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는 명확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고 집행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는 대북 독자 제재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보완하고 있다며 각국의 유엔 안보리 제재를 지원하고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페인 장관은 이어 호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과 안보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화상으로 연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규탄했습니다. 또한 호주와 일본의 두 정상은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모든 범위의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 이른바 CBID를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뉴질랜드가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뉴질랜드 대표는 3일 제네바 소재 유엔 유럽 본부에서 열린 군축회의 본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 군축과 비확산 체제 강화 등을 논의하는 다자 협상 포럼인 유엔 군축회의의 올해 첫 번째 순회 의장을 맡은 중국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중국에서는 올해가 용맹과 강인함을 상징하는 호랑이의 해라면서 용맹과 단합의 정신으로 이번 군축회의에서 새로운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독일, 스위스, 러시아, 브라질, 뉴질랜드, 멕시코 대표 등이 발언했습니다. 6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제네바 군축회의는 알파벳 순으로 내년 6개 나라가 4주씩 회의를 주재하며 이에 따라 북한은 5월 30일부터 6월 24일 순회 의장국을 맡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1일 북한의 의장국 자격에 대해 어떤 군축회의 의장도 미국을 포함한 다른 모든 군축회의 회원국의 합의 없이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서 북한이 의장국으로 있는 동안 미국의 안보 혹은 비확산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새로운 제재로 맞서기보다 촘촘한 현행 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제재를 북한의 행동에 반응하는 일시적 조치나 외교 지원 수단으로 활용하는 대신 정권과 조력자들의 비용을 높이는 훨씬 강력한 무기로 진화시켜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2005년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 제재 전략으로 북한을 국제금융체제에서 고립시켰던 후안 자라테 전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를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독자 제재와 유엔 안보리 논의로 맞서고 있는데요. 충분한 조치로 보십니까?
I think the challenge of North Korea, their missile program, their nuclear program continues to bedevil not just the United States bu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북한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정책 위반자들은 북한의 무기 개발이 가속화하는 것을 막고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북한 정권을 처벌하기 위해 제재라는 도구를 선택해왔습니다. 불행히도 지금까지 조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제재를 우회하는 방법을 고안했으며 돈을 번 뒤 이를 옮기는 방법을 계속 혁신해왔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는 사후에나 대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제재는 북한의 행동에 대응하는 도구나 그저 외교에 대한 지원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고 셈법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는 일련의 도구와 전략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미국이나 그 어느 나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예방적으로 막기 위해 북한을 충분히 쥐어짜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북한을 충분히 압박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시점에 바이든 정부가 어떤 행동에 나서야 할까요?
I think this is less about new sanctions and more about sanctions enforcement. And I think that's always been the challenge with North Korea, which has been very good.
새로운 제재의 문제라기보다는 제재 이행의 문제입니다. 항상 대북 제재 이행은 어려웠습니다. 북한은 제재를 피하고 자금을 확보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정치적, 외교적 의지가 동반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해상에서 불법 석유 환적, 1년 반 전에만 해도 20억 달러에 달했던 사이버 공간에서의 강탈 행위 등 북한의 많은 활동을 막아야 합니다. 이런 활동이 어디에서 벌어지는지 찾아내고 중단시키고 예방하고 차단하는 활동에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수준의 노력과 에너지를 최소한 공개된 모습으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새롭고 기발한 조치를 구상하기보다는 철저한 이행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군요.
Absolutely. And I think the framework in the existing sanctions regime is there, right? There is both in the UN sanctions regime and
물론입니다. 제재의 틀은 이미 존재합니다. 유엔도 갖추고 있고 미국, 유럽, 일본 등 개별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 금수와 비확산 제재, 확산 네트워크에 대한 제재, 제재 회피와 연계된 수송 차단, 제재 회피에 연료, 물자, 편의를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 차단, 자금 동결, 여행 금지, 금융 조치, 석탄과 광물 등 특정 분야 제재 등 체제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체제가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계속적인 이행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자꾸 새로운 제재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서방 세계에 어려움을 줍니다.
그럼 지난 몇 년간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 노력은 꾸준했다고 평가하십니까?
The periods of intense focus and strategic effort are episodic. The challenge with sanctions
고도로 집중하고 전략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시기가 일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북 제재는 매우 방대하고 북한 정권은 말 그대로 제재를 회피하면서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재 체제를 관리하고 주목하고 이행하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동아시아의 동맹들과 공동으로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죠. 북한은 위험하고 골치 아프고 복잡한 나라며 꾸준히 관심을 두어야 할 현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재 분야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북한은 이를 최대한 악용할 것이고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그저 반응만 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 탈북민은 오히려 중국 제재가 미국 제재보다 아프다고 증언합니다. 석탄과 철광석, 섬유 부문에서 특히 그렇다는 설명인데요. 중국이 때로는 자국 이익에 따라 제재를 적극 이행한다는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I do think the Chinese enforce sanctions in places. I can't tell you because I haven't looked at this carefully enough in recent months.
중국도 일부 영역에서 제재를 이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최근 깊게 보지 않아 정확히 어떤 분야에 중국의 관심이 고조됐다거나 떨어졌다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들은 제재를 이행하는 것이 이익인지에 대해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 정부가 과거 국제 제재와 연대해 북한과 거래를 끊고 연결망을 끊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재 이행의 일부 요소에 중국도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 내 일부 세력은 북한과 무역하면서 분명히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금융, 통상체제에 접근할 수 있는 핵심에는 언제나 중국이 있었습니다. 그 연쇄 사슬의 첫 연결고리는 중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거 중국이 제재 이행에 협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미중 경쟁의 시대인데요.
I think there has to be dialogue. I think in any sanctions regime, more dialogue, more information sharing.
대화를 해야 합니다. 어떤 제재 체제에서도 더 많은 대화, 더 많은 정보 공유, 더 많은 협력이 중요하고도 도움이 됩니다. 서로 간 완전히 동의하지 않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더라도 말이죠. 제재는 단지 북한을 벌주는 것뿐 아니라 미국과 서방 세계, 중국, 러시아에 해를 끼치는 다양한 행동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또 북한이 불법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꼭 제재 영역이 아니더라도 국제사회는 북한의 불법 활동 자체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이버 강탈, 돈 세탁, 위조 지폐 제조, 마약 운송, 제재 회피, 이 모든 활동은 국제사회와 민간 영역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한 중국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북한과 연계된 제재 회피 활동과 불법적이고 의심스러운 활동에 관여한 중국 기업과 중국 경제를 실제로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직접적으로 자국 이익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북한 문제를 예민하게 대합니다.
그동안 제재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Sanctions alone can't solve the hardest problem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r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 think the issue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국제사회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제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북한 핵 문제, 이란 핵 문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적 행동, 이 모든 것을 제재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제재와 금융 조치들은 매우 강력하고 특정 행동을 단념시키고 정권의 셈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권의 당초 바람과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데 성공하고 이를 정권 생존과 정체성으로 삼은 경우에는 더욱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제재를 다양한 도구의 하나로 쓸 수 있습니다. 물론 공격적으로, 창의적으로, 전략적으로 제재를 활용해야 합니다. 공개, 비공개의 외교, 사법 집행 조치들, 상업적인 활동을 모두 복합적으로 제재와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이는 대화와 외교로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2005년 마카오 방코 델타 아시아 BDA 은행에 북한 자금을 동결하는 조치를 직접 고안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마침내 우리를 아프게 할 방법을 찾았다고 북한 관리가 시인했죠. 이에 대해 자라테 전 차관보께서는 자서전에서 스위치로 껐다 켰다 할 수 없는 조치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BDA 제재처럼 되돌릴 수 없는 제재가 가능할까요?
I think the essence of what made BDA so powerful still exists. So the answer is yes.
BDA 조치가 그토록 강력할 수 있었던 핵심 요소들은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도 이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소위 제2의 BDA 조치에 대한 끝없는 탐색이 있었습니다. BDA 조치의 전략적 파급 효과에 버금가는 조치가 또 나오기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만 그 조치의 근본 요소들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금융과 상업 체계를 어떻게 오용하고 있는지 폭로하고 북한의 활동을 거부할 항체를 금융과 상업체계에 주입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상운송, 금융, 사이버 분야 모두에 이러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BDA의 정신은 아직 가능하고 살아있습니다. 단독 조치로 놓고 봤을 때 BDA만큼 강력할지 여부는 따져봐야 합니다.
북한이 무력 도발을 거듭하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는 북한을 아프게 하고 행동을 바꿀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조언을 하겠습니까?
There has to be clear and obvious cost to North Korea to what they're doing. There has to be a set of actions taken that demonstrate that
북한이 도발에 대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련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일부는 제재 영역에서 제재 이행, 불법 활동 차단, 급습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겠죠. 북한과의 계속된 거래가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조력자들에게 입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북한이 무기 시험을 중단할까요? 알 수 없습니다. 북한이 협상장으로 돌아올까요? 역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행동에 대해 분명하고 입증할 만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동맹과 함께 실질적인 제재 이행을 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북한이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후안 자라테 전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로부터 대북 제재의 현 주소와 효과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유럽연합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단속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엄격한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캐나다는 국제사회의 대북 억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은 3일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때까지 계속 대북 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하는 한편 국제사회도 그렇게 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유 대변인은 2일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에 동참할 것인지 등을 묻는 VOA 서면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일본 니혼게이자 신문은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적절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를 겨냥해 석탄과 석유 제품 등 북한의 불법 선박 간 환적에 대한 단속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 2017년 9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755에는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의 선박 간 환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등이 초계기와 호위함 등을 파견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감시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 같은 감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캐나다는 국제사회의 대북 억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교부 대변인은 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캐나다는 북한의 도발 행동을 억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려는 국제와 영내 노력을 지지하고 이를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르웨이 외교부는 3일 안보리가 채택한 조치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유지하고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 외교부는 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안보리와 대북 제재 체제의 목표를 평화로운 방법으로 계속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잇단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면서 핵 무력 고도화로 가는 호기로 국제 정세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일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맞아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평화와 친선, 단결을 지향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체육인들의 공동의 축전이라며 세계적인 보건위기와 유례없이 엄혹한 환경 속에서도 성과적으로 개막되는 것은 사회주의 중국의 또 하나의 커다란 승리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북중 양국의 친선 관계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공동의 위협을 수호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 속에서 북중 관계는 불패의 전략적 관계로 다져졌다며 두 당, 두 나라 인민은 정치와 경제, 문화와 체육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올림픽위원회와 체육성은 앞서 지난달 중국 측에 편지를 보내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2020 도쿄올림픽 불참에 따른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징계를 받아 베이징올림픽 참가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등을 추가로 거론하며 불참을 공식화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한 달 새 7차례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하며 연초부터 한반도와 주변 정세의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특히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가 임박한 지난달 30일엔 검수사격이란 명분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을 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상 간 친서를 통해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단행한 미국과의 전략 경쟁이 치열해진 중국의 편에서 협력관계를 대외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의 최근 도발이 중국과의 사전 교감을 거친 행동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언제 무슨 종류의 미사일 쏜다까지는 아니겠지만 현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그런 포괄적인 공감대는 있었을 것이다. 다만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 과정에서 북한이 대형 도발은 자제한다는 공감대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별다른 성명을 내지 않고 1월 달을 넘어온 거죠. 그리고 2월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북중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조하는 친서를 공개한 거죠.
북한은 또 신종 코로나 발생 이후 2년여 만에 중국에 이어 러시아와 교역 재개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 북극 개발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북러 양측이 위축된 교역을 단계적으로 복원하는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극동 북극 개발부는 신홍철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와 알렉세이 체콘코프 러시아 극동 북극 개발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 전염병 상황에서 무역과 경제적 유대관계를 단계적으로 회복하는 일을 논의했다고 설명하면서 두 사람이 마주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봄 러시아와의 국경 지역에 수입품 소독과 격리 시설로 이용할 화물철도역을 개량한 데 이어 지난해 9월에서 12월 창고 등을 신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극동 간 교역액은 신종 코로나 확산 첫 해였던 2020년 1,470만 달러였지만 지난해 1월에서 11월에는 4만 달러로 급감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16일 중국과의 최대 교역 거점인 신의주와 단둥간 화물열차 운행을 약 1년 반 만에 재개한 바 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북중 철도 교역이 정상화되는 상황에서 북로까지 정상화된다고 그러면 육로교역이 거의 정상화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이제 장기적인 고립에서 국경 개방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지금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상황에서 국경 개방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만큼 북한 내부가 고립으로 인한 피로감을 견디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봐야겠죠.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북러 간 교역 재개 협의에 대해 북한이 교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중국 이외에 이전에도 인적, 물적 교류를 해왔던 러시아와 재개하는 것을 고려하고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적, 물적 교류 재개로 이어질지 규모와 방향 등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외교부산하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미국의 주도로 국제사회가 제재를 논의하는 가운데 북한이 공개적으로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 행보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강화되고 북중 북러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제재에 구멍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제재가 더 강화될 것을 우려하지 않고 자국의 국방력 강화의 진로로 계속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신범철 센터장은 북러 교역은 규모 면에서 경제적으로 큰 의미가 없지만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 움직임에 반하는 흐름이라며 미국과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나 우크라이나 문제로 대미 갈등이 심화된 러시아 입장에선 북한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중러와의 갈등 등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외교 현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북한이 이런 국제 정세를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며 핵무력 고도화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미국을 제압할 능력을 키우겠다는 전략 목표를 최소 비용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제재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고질적인 방해가 공식 조치를 또 어렵게 만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러의 제재 위반 사례를 지적하며 이를 겨냥한 미국의 조치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일 비공개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이 지난달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발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안보리는 올해 들어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이미 세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었지만 안보리 차원의 공식 조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2017년 이후 북한이 처음으로 발사한 중거리급 이상 미사일이며 바이든 행정부도 여러 차례 대응 조치를 예고한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에 관여했던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속적인 반대 속에 이번에도 공식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 행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이며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으로 활동했던 에런 아놀드 영국 합동군사연구소 연구원은 제재 체제를 약화시키려는 러시아와 중국의 계속된 시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외교적 과정과 다자간 관여에 전념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놀드 연구원은 특히 러시아와 중국 모두 제재 체제에 찬성했지만 이제는 이를 의미 있는 방식으로 유지하고 갱신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재 회피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상당 부분이 러시아와 중국과의 국경에서 일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민간연구소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의 의도적인 방해 노력과 무관하게 미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회의를 지속적으로 소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한반도와 영내 평화, 안보,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지속적이고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안보리 회의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공모, 북한의 불량 정권을 지원하기 위한 이들의 악의적인 활동을 폭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20일 개최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인 5명을 유엔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제동을 걸어 보류됐습니다. 또 러시아는 2월 안보리 순회 의장국으로서 4일 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일찌감치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을 고통에 빠뜨린다며 추가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의 고질적인 방해에 더해 러시아가 의장국으로서 진전을 저지할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Yeah, that would make it less likely we'd have any progress.
클링너 연구원은 이와 함께 현재 전문가 패널에서 미국 대표가 공석인 상황에서 미국 측의 입장을 반영할 기회가 더욱 줄어들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한편 2013년에서 2018년 사이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로 활동했던 닐 와츠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방문 연구원은 전문가 패널의 권고 사항을 기반으로 관련 조치를 계속 추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 haven't been anyone designated or organizations designated since about 2017.
2017년 이후 안보리 차원에서 추가 지정된 제재 대상자가 없었지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는 회원국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당한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와츠 연구원은 특히 이런 권고 조치들이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대북 결의를 근거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재 제한 자체만으로도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신호를 보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응해 미국이 이들을 겨냥한 독자 제재를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제재 전문가인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은 베이징과 모스크바가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한 유엔의 조치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 북한과 협력하는 기업, 개인, 은행을 계속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재량을 적극 활용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제재 관련 법률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이 생존을 위해 의존하는 러시아와 중국은행, 항구, 선박, 공장 등을 겨냥해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도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김정은 정권의 생존은 경화, 대부분 미국 달러에 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자금이 중국 공장, 러시아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송금, 중국과 러시아 항구를 통한 석탄과 철 밀수를 통해 이루어지고 또 이들 은행을 통해 자금 세탁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 정부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며 미국에는 이런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도구들이 이미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지난해 미국 의회에서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를 주도한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탈북민 출신 박상학 씨가 한국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 매우 충격적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의 오랜 동맹인 한국 정부도 표현의 자유에 관한 면밀한 조사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미 의회 차원의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수송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한국 검찰이 탈북민 출신 운동가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건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시사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이일 VOA 같이 밝히며 어떤 정부도 심지어 오랜 동맹국의 정부도 면밀한 조사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에 대한 면밀한 조사의 실행 방안이나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으로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을 문제 삼으며 지난해 4월 15일 의회에서 청문회를 소집한 바 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박상학 대표에 대한 기소와 관련해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정권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참을 수 없는 도발이라고 비난하자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범죄화한 건 독재주의 김씨 정권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금지법과 박상학 대표 기소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억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상학 대표를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한국의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남북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전단 등을 살피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 의회 조사국이 북한과 이란이 탄도미사일 개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을 통한 이란산 유류의 북한 유입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2일 갱신한 대이란 제재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의 군사협력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보고서는 두 나라가 광범위한 전략적 사업, 특히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북한과 이란의 협력 정황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이란산 유류가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중국이 이란과 다른 공급처에서 구매한 유류의 일부가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란산 원유를 직접 구매하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도 이란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국제적 제재를 받아왔고 북한은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대이란 제재 보고서를 통해 매번 북한과 이란 간 군사협력과 이란산 유류의 대북 유입 가능성을 제기해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과 일본에 동결된 이란 자금 문제에 관한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이들 나라 기업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는 대이란 거래를 꺼려왔고 2019년 5월 미국의 이란 제재 유예 조치 만료 이후 이란산 유류 구매를 종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 동결된 이란 자금 일부를 인도주의적 물품 구매 목적으로 동결 해제하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초 이란과 미국 정부 관리들과의 협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목적으로 이란 중앙은행 자금 동결이 풀렸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중앙은행은 한국에 있는 은행의 원화 계좌를 열고 원유 수출 대금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2018년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르면서 이란 해외 동결 자금 가운데 최대 규모인 70억 달러가 한국에 동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주지역 북한 선교단체가 중국 내 탈북 여성과 해외의 북한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 선교학교를 시작합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지난해 1월 시작해 올해로 네 번째로 열리는 미주 온라인 북한 선교학교의 이번 학기 주제입니다. 이 문구는 기독교 성경의 이사야서 일부로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고통받는 자를 도와주면 너희 주변의 어두움이 대낮처럼 밝아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에 이어 나옵니다. 올해 황폐된 곳들은 고통받는 북한 주민과 북한 땅으로 그리고 다시 세울 것이란 말은 기독교 복음을 통한 회복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의 기독교 북한 선교단체 통일소망선교회가 주최하고 미주단체 노보북한이 주관하는 미주 온라인 북한 선교학교는 10주 과정으로 매주 다른 전문 강사가 투입됩니다. 2월 8일부터 시작하는 선교학교의 교육 내용은 북한의 영적인 이해, 해외 북한 선교 사역과 방향, 북한 선교 부르심과 헌신으로 나뉘는데 첫 주제인 북한의 영적인 이해에서는 북한 정권과 종교정책, 북한 교회, 주체 사상과 복음 통일에 대해 강연합니다. 두 번째 주제인 해외 북한 선교 사역과 방향에서는 코로나 이후 북한 선교의 방향성, 중국 평강공주와 탈북자녀 돌봄, 북한 지하교회 실상과 기도에 대해 배우고 세 번째 북한의 부르심과 헌신에서는 탈북 청소년 리더십과 미주 북한 선교 사역, 중보 기도 등으로 나뉩니다. 또 매주 소그룹으로 나누어 탈북민과 교제하며 연구하는 시간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북한 선교에 대한 현실적 이해가 부족한 현 세대를 위한 이 같은 교육과정을 마친 후에는 실제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단체의 선교 대상은 중국 내 인신매매 피해자 탈북 여성과 자녀, 해외 근로자, 탈북 청소년 등입니다. 이 단체는 중국 내 인신매매 피해자 탈북 여성들을 평강공주라고 부르는데 이들의 자녀까지 기독교 복음으로 치유하고 양육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전까지 중국을 오가며 평강공주 사역을 진행해온 김모 선교사입니다.
2020년 2월에 마지막으로 갔었는데 2020년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보통 한 80가정 전후 될 것 같습니다. 기억이. 코로나 이후로는 방문을 못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그 온라인상으로 이제 우리 자매들을 만나고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바꾸어서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장단점이 있었어요. 같이 마주보는 볼 수는 없었지만 오히려 이게 이제 더 많은 지역에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핸드폰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더 많은 자매들이 늘어났죠. 지금은 한 160가정 정도 됩니다.
김 선교사는 지난 2016년에서 2017년 중국 내 선교사들이 모두 추방된 후부터 수시로 중국을 오가며 탈북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김 선교사를 주축으로 시작된 평강공주 사역은 현재 중국에서 추방된 선교사 12명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중국의 소셜미디어 위챗을 통해 지도자로 양육된 탈북 여성들이 선교사의 메시지를 받고 다시 여러 명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단체와 소통하고 있는 160여 명의 탈북 여성들은 탈북 직후 인신매매를 당하고 10년에서 20년간 중국에 거주하는 30대에서 50대 여성입니다. 김 선교사는 코로나 사태 전 직접 만났던 탈북 여성 가정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들이 선교 대상이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관계가 이렇게 애틋하고 뭐 사랑하고 이런 관계도 있지만 매우 드물고 아무래도 이제 관계를 보면은 아무래도 본인들이 뭐 원해서 온 집이 아니고 또 원해서 서로 만나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어떤 신분상으로 좀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관계들이 그렇게 원만하지는 않았고 더 나아가서 아이들이 크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 불법으로 이제 국경을 넘어온 신분이 없는 사람을 자기 집에 같이 생활하는 게 때로는 상당히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나가줬으면 하고 신고하는 사례도 있고 아주 안 좋은 아주 그 어려운 자매들도 있고 좀 여러 계층이 있었는데 대체로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법 체류 신분과 중국인 남편과의 관계에서 오는 압박감에 장기간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라고 김 선교사는 지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항상 그 불안하고 나 혼자고 언젠가 모르지만 붙잡혀 갈 수 있다는 불안감 이런 것이 제일 그 마음을 꽉 잡고 있어요. 그분들을 완전히 그걸 잡고 있더라고요. 그 마음이. 그래서 제일 원하는 것은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탈출을 했지만 중국에 오면 먹고 사는 배고픔의 문제는 해결되자마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무조건 좀 사람이 어디 마음대로 다니고 내가 붙잡혀 갈 수 있거나 감옥에 가거나 다시 북송될 수 있다는 그런 염려, 자유함이 거기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만 얻을 수 있다면 뭐 제일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다 똑같아요. 한국에 오는 것도 그렇게 뭐 한국이 좋아서 온다는 것보다는 중국에서의 삶이 너무 자유가 없고 억압된 포로와 같은 삶이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한국행을 향하는 거죠, 주로. 그렇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어떤 시달림도 너무 많고 성적으로나 또 이런 어떤 경제적으로.
김 선교사에 따르면 자녀를 낳아 기르는 농촌의 탈북 여성은 공안이 눈감아주는 사례가 많지만 한국행을 시도하거나 체제를 비판하는 등 불법적 행동이 발각되면 예외 없이 북송됩니다. 선교학교 참여자들은 10주 과정의 교육을 마치면 탈북 여성과 자녀와 연결되는데 기독교 복음을 전하고 소액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평강공주 사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리 법령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선교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단체 측은 밝혔습니다. 이 법령은 외국 종교단체나 개인이 주관하는 종교의식의 온라인 중계를 금지합니다. 중국에 합법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나 개인만 가능하며 그 외 어떤 개인이나 조직도 인터넷을 통한 포교와 종교교육 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김 선교사는 이런 상황에서 장기적 목표를 가져야 한다며 러시아나 몽골 지역에 탈북자만을 위한 난민 캠프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다른 선교 대상은 해외 북한 노동자들입니다. 온라인이 아닌 대면 선교로 이 단체의 예레미야 서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만 하더라도 러시아 그 블라디보스토크나 뭐 이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몇만 명이 나와 있다고요. 이제도 그러니까 제재가 들어오니까 들어간 걸로 하면서 친 북한 그런 국가들이니까 여기서 이제 뭐 유학생 비자나 뭐 이런 비자로 바꿔준 거죠. 원래 근로자로 나왔던 사람들. 장부상으로는 들어간 걸로 돼 있지만 실제로 거기 계속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시작을 했죠 이미. 예, 최근에 시작을 했죠. 예, 조직을 이제 우리가 확장해 나가고 저쪽 이제 동구 쪽 동구권 쪽에도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도 지금
예레미야서 선교사에 따르면 통일 소망 선교회는 지난 10여 년간 1,500여 명의 탈북민을 구출했고 850여 명이 현재 네트워크에 연결되며 다양한 모임과 행사 등을 통해 기독교인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미국에 난민으로 입국한 20대 남성은 중국에서 조선족 선교사와 우연히 만난 뒤 단체와 연결돼 안가에서 머물다 태국으로 이동했고 기독교를 접했습니다. 이 남성은 VOA에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동남아에서 선교사를 만났는데 북한에서 살 때는 성경이 뭔지 예수님, 하나님도 몰랐는데 성경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니까 믿음이 생기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떻게 영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5달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됐고 지금은 내가 미국에 온 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은 소망이 없는 땅인 북한을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북한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서 선교사는 부인과 함께 지난 2014년부터 자택에서 탈북민 청년들을 위한 샬롬 하우스를 꾸렸다며 이 청년이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과 뉴스 따라잡기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789년 2월 4일 미국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에 선출됩니다. 1732년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난 조지 워싱턴은 15살 때부터 6년간 토지 측량관으로 일합니다. 워싱턴은 이후 21살 되던 해 버지니아 민병대에 입대하고 그 후 프랑스 인디안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독립전쟁이 일어나자 워싱턴은 혁명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되고 영국군과의 수차례 격전 끝에 영국군을 항복시켜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이러한 공적을 바탕으로 워싱턴은 1789년 2월 4일 미국의 첫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탁월한 지도력과 판단력으로 미국의 독립을 성취하고 초대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큰 몫을 한 조지 워싱턴. 조지 워싱턴은 현재까지도 미 국민들에게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945년 2월 4일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 그리고 소련의 요시프 스탈린 최고인민위원장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남단의 작은 도시인 얄타에서 회동합니다.
In February of 1945, Yalta on the Black Sea was the scene of a big three meeting that included Secretary of
세 나라 순회는 이 얄타 회담에서 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문제와 국제연합 창설 등에 관해 논의합니다. 이들 세 순회는 특히 전후 독일을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분할 점령하기로 하고 독일 내 모든 군사시설을 없애는 데 합의합니다. 한편 이들 세 순회는 극동 문제에 있어서 비밀 의정서를 채택하는데 그것은 소련이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고 그 대가로 연합국은 소련에게 러일 전쟁에서 잃은 영토를 반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회담에 이런 내용이 드러나면서 얄타 협정은 강대국끼리 전후 이익을 챙기는 데 치중했다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